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11일 일요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수년 전 어느 교회가 낡은 지하층을 개조해서 새로운 친교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명이 이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명을 설치한 이후로 공간이 더 나빠 보였다. 밝은 빛이 안 보이던 결함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점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려 나간다면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이 무의미할 만큼 밝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경험한다. 이사야는 일생일대의 놀라움을 직면했다. 이사야 6장 6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사야는 죄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신다. 이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왜 중요한가? 스랍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죄는 제해졌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분향 제단이었을 것이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는 존재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신 것을 살펴보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물론 요한 자신도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가리켰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하늘의 스랍이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죄인인 선지자를 보내셨다. 교훈입니다.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사명에 동참했다. 묵상.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이사야가 한 것과 같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먼저 입술이 거룩해져야.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수치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325. 주님의 빛과 영광 앞에 저의 어둡고 부끄러운 죄를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단의 불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3인 3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인 3색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교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교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잎사깐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이 3인 3색이라는 제목하에 그 첫 번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시므이였는데요. 시므이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므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므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 안장을 쥐어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길갈까지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래전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자손들을 찾았는데 그때 생존하고 있던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들여 사울과 요나단에게 속해 있던 모든 땅과 재물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명을 내려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밭을 갈고 거두어 무비보셋을 봉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사울의 종이면서도 또 종을 20여 명이나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이면서도 종을 20명씩이나 부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상황인식이 빠르고 순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파괴되므로 사울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 이제 종을 부리면서 살던 시바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뒤바꿀 만한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도망치듯 피난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세를 잘 아는 시바는 수세에 몰린 다윗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그의 상전으로 모시게 된 무비보셋에 대하여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무비보셋은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암울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내어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재산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무비보셋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함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던 다윗은 배은 망덕한 무비보셋에 대해 실망했고 그래서 시바가 듣기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4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니라. 그런데 약간의 시일이 지나서 당시의 기세와는 달리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시바는 시므이처럼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다윗을 길갈에서 왕의 복귀를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15명과 그의 종 20명과 함께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시바가 다윗에게 어떤 말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시바는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므비보셋도 다윗왕을 길갈에서 만났습니다. 므비보셋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왕이 떠난 날부터 계속하여 수염도 깎지 아니하여 덥수룩했고 옷도 빨지 아니하여 후줄근했습니다. 외모를 신경 쓸 이유를 잃어버린 듯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왔음을 다윗은 므비보셋의 모습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므비보셋의 모습은 시바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다윗의 질문에 므비보셋은 시바의 속임에 빠져 함께 가지 못했음을 고하고 모든 것에 대해 왕의 처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 왕이 베푸신 은혜만도 감사할 뿐 모든 것을 왕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므비보셋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사람 간의 신뢰였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사람 간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사람 간의 신뢰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이나 지위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 왕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 왕을 신뢰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가 왕이었던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숨어 살듯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을 찾아내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남의 눈을 위해서나 혹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신의와 의를 지키고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므비보셋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울의 손자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다윗의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므비보셋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과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므비보셋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모습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며 사는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는 당시에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애굽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실수로 인해 감옥에 들어왔고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몽대로 그는 3일 후에 복직이 되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말대로 그가 이제 감옥을 벗어나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는 모든 약속을 잊어버렸고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느끼지만 현실에 돌아오면 교만과 이기심의 본성에 따라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모습도 일상적입니다. 실세처럼 보일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허세가 되면 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상대적 관계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것처럼 공언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되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베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순환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다시 되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은혜가 순환되도록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순환의 법칙대로 살면 베푼 은혜는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세처럼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순환의 법칙에 따라 삶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 때 생명 있는 행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하시어 여러분이 진리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학파 간의 차이점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전 학파와 타락 후 학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타락 후 학파의 이해에 따르면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이란 그리스도께서 선천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죄로 기우는 경향 또는 성향이 있는 인생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분이 죄로 기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겪는 시험의 강도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결격이 인간의 효력 있는 모본으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파괴할 것이라고 이 학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락전 해석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성의 지배를 받으셨고 인간의 신체 기관에 정상적인 욕구를 갖고 계셨음을 인정합니다. 엘렌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력하고 weak, frail, 연약하고 infirm, 허약하고 또 degraded, 퇴화되고 deteriorate, 퇴락되고 degenerate, 악화되고 또 wretched, 공고하고 또 defiled, 오염된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시대소망 49쪽 또 117쪽이 이런 우리의 인성과 동일성을 말하는 강한 표현의 주대차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논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유전적으로 죄된 경향이나 성향을 취하거나 소유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연약해진 그런 연약성을 그리스도께서 취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락 전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죄된 성향은 그분의 무지한 속죄 희생의 소력에 손상을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동화된 것의 기초가 타락한 육신 또는 인간 본성의 잿된 성향에 있지 않고 시험의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중심 이신 곧 시험을 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도 투쟁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타락한 방법으로 타락 후 다양한 방법으로 타락 후 인성을 지지하는 주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문맥에서 인간의 더 높은 본성인 정신적인 면과 더 낮은 본성인 육체적인 면을 구분하는 엘렌 와이스의 관점을 이용하여 가지고 타락 후 해석 학파의 한편에서는 죄된 성향이 그리스도의 더 낮은 본성인 육신의 존재함으로 그분의 더 높은 능력들은 오염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죄로 기우는 그 죄된 성향, 그 sinful flesh가 더 낮은 본성인 육신에만 존재하고 더 높은 본성인 정신적 측면에는 오염시키지 못했다고 그런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계속하여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분의 더 높은 능력들은 그분이 잉태되어 탄생하기까지의 기간의 어느 시점에 작용한 성령에 회심시키는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탄생, 잉태돼서 탄생할 때까지 그 순간에 정결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 전에 있었던 그런 정결케 하고 회심시키는 역사가 그리스도에게 유리한 점을 부여했다고 도전을 받으면 또 흔히 이들은 모든 인류도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에 대하여 타락 전 학파의 해석자들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더 높은 본성이나 더 낮은 본성 속에 있는 죄된 경향이나 성향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고 명백하게 말하는 엘렌 와이스의 진술이 없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둘째로 타락 전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새로 거듭남이나 회심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암시하는 명백한 증언이 성경이나 엘렌 와이스의 글에서 찾을 수 없다고 또 반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타락 후 학파 사람들은 죄된 성향이나 악한 성향 같은 표현들이 죄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자연적으로 죄의 생각과 행동으로 기우는 죄되고 악한 경향이나 성격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어떤 견해죠. 타라쿠 학파의 해석자 중에서 약간 좀 새롭게 변종된 그런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성향 또 악한 성향 부패로 기우는 성향 같은 표현들은 W.H. 베이커에게 보낸 엘렌 화이트의 편지에도 사용되었는데요. 타락전 학파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타락, 부패에 굴복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엘렌 화이트 그리스도께서 행위의 죄를 지은 것을 부정했지만 여전히 그분께서 죄로 기우는 경향 또는 성벽을 가진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죄된 성정을 취했음을 가르쳤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반박하기 위해서 타락전 해석 학파는 이런 해석은 엘렌 화이트의 문맥에도 맞지 않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악한 성벽 또는 타고난 성향으로 그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전 해석자들은 죄의 성향, 불순종의 타고난 성향, 또 죄의 오염, 또 악한 성향, 부패로 기우는 경향 같은 표현들이 1차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묘사하게 사용되었다고 이해합니다. 즉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하는 행동이나 품성 개발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타락, 부패와 죄로 기우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내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된 성향이나 성벽이나 경향도 취하지 않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 학파는 이 밖에도 타락 전 입장과 타락 후 입장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이 각각의 입장이 대표하는 주요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란을 풀어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가장 가능성 있는 간단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표현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영향은 받으셨으나, affected. 죄의 영향은 받았지만, 타고난 인간 본성이든 그분의 품성 속에 있는 후천적으로 배양된 죄의 경향 또는 죄의 행동이든지, 어떤 것에도 infected, 감염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타고난 유전적으로 죄된 성향이나 성벽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동일한 죄된 성향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인생의 온전함은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타락과 학파 지지자들의 끈질긴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에 어떤 화이트 부인의 관점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보면 타락과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첫째,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분에게 선천적으로 다른 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과 품성에 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께서 성육된 경험의 시초부터 독특한 범주에 속하는 품성을 가진 자로 자신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죠. 둘째, 그분의 타고난 신성과 더불어 그분의 무지한 인성은 인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파괴시키기는 커녕 모든 시험에서 죄된 인간과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의존인가 아니면 하나님 의존인가가 시험의 모든 경우에 중요한 관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무지하고 본래부터 신성하신 분께서 불완전한 인간보다 자기를 더 의존하고 싶은 욕을 훨씬 더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무죄성이 줄 수 있는 유리한 점이라 해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시험과 욕은 더 혹독했을 것입니다. 죄된 타락한 성벽을 가진 우리보다도 신성을 의존하고 싶은 욕이 더 강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벽,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갖지 않았다 해도 그 욕의 강도는 더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중보사의 효력을 가지려면 그분의 품성뿐 아니라 인성의 무죄성이 요구됩니다. 우리처럼 죄로 오염되었다면 죄로 오염된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거나 중보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엘렌 와이시 여러 진술들에서 밝힌 또 하나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눠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신장을 행하는 최선의 일이라도 그분의 하늘 중보로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그녀는 가르법은 기별 1권 344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봉사, 기도, 찬양, 심지어는 진정한 신자의 순종도 인성이라는 부패된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더럽혀지기 때문에 피로써 정결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럽혀진 인성이라는 부패된 통로를 가진 참된 신자에게 예수의 중보가 끊임없이 필요할진데 만일 예수의 성육하신 인성도 인간과 동일하게 죄된 성향을 가진 더럽혀지고 부패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된 성정 또 경향, 성향 등을 취하셨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가 집요하게 반대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타고난 무죄성에는 신비한 면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론 짓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엘렌 와이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유혹과 투쟁하는 인간의 죄된 인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죄의 영향은 받았지만 그분께서 그분의 무죄성에 기초하여 통해하는 진정한 신자를 위해 온전한 효력을 주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죄에 오염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주된 관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재림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을 둘러싸고 일어난 역사적인 논쟁 과정과 그 허기 일택을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